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책과 관련해 내년에도 힘에 기초한 우세한 입장에서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올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꼽으며 이스라엘을 돕고 인명 손실과 민간인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하며 인질을 돌려보내는 핵심 우선순위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4년에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유와 독립 지지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부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대중국 강경 신호를 보내려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관세 25%가 붙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이외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팩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차량 수출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과잉 생산과 내수 둔화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25% 증가한 53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중국 상업은행이 추산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한국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죽음 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삼성전자의 일본 내 반도체 연구 거점에 1억 1,800억 원, 미화 1억 4천만 달러를 보조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상이 삼성전자의 요코하마시 신설 반도체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1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필리핀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통화에서 현재 중국과 필리핀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은 필리핀이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필리핀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조속히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날로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차를 잘 통제하고 긴장을 완화해 충돌을 방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19년 연속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디 있는 적이든 핵 도발에는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여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5도에서 영하 14도, 최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유엔 인권 규정 위반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컨센서스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이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표결에 붙일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만 더욱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과 중국 등 반대국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총회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다는 점을 매년 이어지는 고무적 현상으로 꼽았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s continues to be encouraging is the fact that the support for it is so strong.
만약 표결을 하게 되면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표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이 결의안을 맹비난하겠지만 사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유엔 전체의 광범위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ill be blasted by the North Koreans, but in fact it represents a very broad consensus of concern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그러면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이 유엔 내에서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와 연결돼 있고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결의안은 우리 사상과 체제에 대한 고질적인 반감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꾸며낸 대결 문서, 사기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유엔의 간판을 내걸고 해마다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강제로 채택하는 목적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극도로 정치화해 우리 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기제로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정 간섭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데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is nothing but a document of political confrontation and a document of fraud cooked up by the United.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은 유엔의 인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비판하며 유엔에서 신뢰가 거의 없는 북한 정권을 중국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중국이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China has been doing now for decades is a clear violation of UN practice, of UN human rights regulations.
또한 북한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서 개인이 탈출을 시도할 때는 탈출이 허용돼야 하며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ll be not only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raise awareness and focus on attention to this issue.
숄티 의장은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중국 당국자들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갈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인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살인에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도한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군비 지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함으로써 북한 인권과 핵 문제의 연계성을 적시하고 북한 당국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독점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우회적으로 남아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회원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내년 유엔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둔 중국을 압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을 막기 위해 내년엔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과 한국 등 유관국과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또 내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등 억류자들의 실명을 넣어 북한에 이들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시간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 방지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이번 결의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문제의 연계성,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 등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을 위한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보 유입을 방송 활동 등에 최대 150만 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와 국제 기구, 교육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이 같은 사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주제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우회 기술, 대북 정보 유입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보 유입 촉진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무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초국가적 억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와 여성과 소녀에 대한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 강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능력 향상과 북한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한 국제적 활동 강화, 공개 정보를 활용한 북한 인권 가해자 식별 연구, 국제적 책임 규명 노력과 피해자 배상 노력 증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여성 권리 증진 부문은 북한 여성 학대 사례 등의 문서화를 통한 책임 규명 노력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활동, 북한 여성 성평등 촉진 활동 등이 명시됐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부문은 북한 정부의 국제 노동기구 가입 추진 노력이나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환기를 위한 활동 등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 증진 부문에서는 장애를 가진 탈북민들을 지역 장애 권리 공동체와 연결해 학습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지원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공고가 게시된 19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유엔을 비난하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대북 억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단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제2 붉은기 중대 군인들을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화성 18형 발사에 대해 공화국의 주권 사수에 임하는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며 적이 핵으로 도발해 올 때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핵 전략과 핵 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 수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ICBM 도발 논의를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다시 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하고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시하는 회의판을 벌였다며 유감스럽고 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강도적 요구로 공개 회의를 소집해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아 토의에 상정시킨 것 자체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보부장은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북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보부장의 담화에 대해 스스로 국제사회 일원이길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자위권과 이중 기준을 내세워 한반도와 지역 정세의 긴장구조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그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미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고조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액체와 고체연료 추진책에 기반해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며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건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비핵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핵 보유국이라는 입장에서의 내용들이라며 사실상 한반도가 핵 대 핵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최고 수뇌부들까지 직접 비난전에 나선 것은 최근 미한 2차 핵협의구로 회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핵무력을 증강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능력과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였는데 NCG가 확장 억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2차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핵과 관련된 별도의 채널, 또 훈련과 교리, 또 작전에 대한 연습,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한미 간의 핵 사용에 관한 협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NCG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한 양측은 지난 15일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내년 연합군사훈련부터 처음으로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최고 수뇌부의 발언으로 미루어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장기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자기들식의 대미, 대남 강압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식 핵 강압 전략, 그러니까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압 전략이 이제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역으로 북한이 핵 강압 전략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탄력을 보여주는 게 지금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수뇌부들의 대미 비난은 내년 11월 미 대선을 겨냥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작으로 보이도록 최대한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키면서 고도화된 핵무력 도발로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극대화해 바이든 행정부를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 수준은 더 고조된 그런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라며 다음 주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의 국방성 담화, 국방성 대변인 담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톤을 높인 건데 이게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절정으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원회의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에서 조금 더 이제 북한이 명확한 강대강 정면 승부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강조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당 전원회의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재차 천명하면서 군축 요구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관계 단절 선언 등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여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고 유럽의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의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내년에도 우세한 입장에서 중국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Chin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Our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have never been stronger.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굳건히 했다는 점을 우선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G7,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의 협력과 조율을 심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more closely aligned than ever with the G7, with the EU,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on the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추진한 미국의 이 같은 대외 전략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중국의 강압적인 무역과 경제 관행,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인권 등 우려되는 분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These efforts have allowed us to engage more effectively. When tackling areas of concern like China's course of trade and economic practices,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이 밖에도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으며 필리핀, 일본과 새로운 삼국 협력을 펼치고 인도와의 협력도 심화했다는 점도 외교적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 재건 지원부터 대규모 군사, 인도주의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apan, Korea, Australia, others in the Indo-Pacific, they've stepped up too. From helping rebuild Ukraine's energy grid to providing major military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하려는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임을 보여주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4년에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 지금 미국과 세계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뒤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들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들이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17일과 18일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영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발사들은 영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죄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미한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정상 가동과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또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해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들의 점령하는 위협을 우려하며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 야망이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국방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 간 연대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의정활동 주간 보고에서 미국은 먼 곳에서 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어두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 NDAA를 언급하며 이 법안은 적들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관계에 투자하고 국제적 연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국경 안팎에서 미국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장인 공화당의 탐콜 의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중공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맞선 영내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콜 의원은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간보고에서 NDAA 통과를 의회의 성과로 꼽으며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공세가 증대됨에 따라 잘 갖춰진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와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며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잠재적 적을 억제하며 타이완,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영내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및 자유세계 연대에 대항해 북중러 이란 간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는 이달 초 북러 군사협력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주 2024 회기연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2024 회기연도 국방예산은 약 8,88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한국과의 확장 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줄리엔 스미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나토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영내 안정은 물론 국제적인 안정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20일 일본과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주 나토 8개국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상황 협의를 위해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특히 우리가 목격한 북러 간 최근 움직임을 고려할 때 나토 국가 모두 북한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really should be a growing concern for all of us here at NATO, particularly given the recent developments that we've see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전 세계가 북러 관계 확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연장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더 많은 무기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민과 도시를 공격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더 진행시킬 장비를 제공한 데 대해 우리는 매우 강력히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무기 선적 여부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strong in our condemnation for the DPRK or to the DPRK for providing that kind of equipment to the Russians.
스미스 대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서 제공받길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나토가 동맹의 안보에 점진적으로 가해지는 이 같은 위협을 훨씬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으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스미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제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이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인도태평양 협력국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력해 안정성과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공통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토가 대서양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동맹을 확장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순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영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 두 나라에 감사하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다양한 영내 안보 문제와 도전 과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just wanted to gain some first-hand insights on how they were looking at a variety of shared security challenges.
We 스미스 대사는 나토가 한국, 일본과 이미 사이버 안보, 기후 안보, 해양 안보, 허위 정보 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등 나토의 4개의 아시아태평양 협력국가 정상들을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각각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주요 민주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인권 개선과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페니웡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호주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주민들의 안녕과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함께 오세아니아 및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 일원인 뉴질랜드 정부도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라면서 뉴질랜드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는데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건설적인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북한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의안이 규정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굳게 약속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북아시아 지역에 해상 감시 항공기를 5차례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군축에 착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유엔의 공식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약속을 하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미북 대화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0월 수도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협상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오전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고 지난 7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북한 등 적국 외교관들에게 더욱 엄격한 보고 요건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주 정부, 지 자체 관리와의 공식 접촉도 국무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스컷 상원의원이 19일 부패 정치 영향력 방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존쿠닌 의원과 터드 영 의원, 케이디 브리드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적성국 외교관들의 공식 활동에 더욱 엄격한 보고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에서 파견돼 미국 내 공관에서 일하는 8개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경우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국가 관리들이 미국의 주정부 혹은 지자체 관리와 공식 회의를 하거나 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공식 방문할 경우 이를 국무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통보는 공식 접촉 전 최소 72시간, 즉 3일 전에 이뤄져야 하며 날짜와 장소, 참석자 명단,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국무부에 통보해야 하는 활동은 연방 정부 관리와의 공식 접촉에 한정됐습니다. 이 규정을 주정부 및 지자체 소속 관리와 교육 연구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적국 외교관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또 이런 통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달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이 공동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위협평가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에는 해당 국가의 미국 내 외교관 활동에 관한 정책 수정을 위한 제언도 담겨야 합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 등 다른 적국들의 미국 내 활동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외교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글로벌 영향력과 첩보 활동을 포함해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실제로는 종종 범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적들도 동일한 전술과 전략을 활용한다며 이 법안은 의회와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의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 경우 돈주의 70 내지 80%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돈주의 실상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그해 5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는 북한 주민 상위 1%가 평양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주들은 미국 뉴욕 맨하튼의 부자들과 견줄만 하다며 평양과 맨하튼을 조합해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돈의 주인이라는 뜻의 돈주들은 북한 정부나 군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국영 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합니다. 돈주들은 또 세계적인 유명 의류 브랜드인 자라와 H&M 등을 즐겨 입고 1인분에 $48짜리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돈주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 몰려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번 것이 돈주라는 겁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입니다.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이 던주가 됐고, 그러니까 정작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해서 이제 던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돈주들은 지난 2, 30년간 무역과 금융, 부동산, 유통 등 4개 분야에 뛰어들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것은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1년에서 2015년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국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과 광물을 수출했습니다. 이때 북한에 실세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노동당과 관련된 돈주들이 석탄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고리 대금업과 외환 분야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북한에는 은행이 없어 새로 장사를 하려면 돈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ly though you're going to go to a donju and try to borrow some money, lend you some money at a very high interest rate.
돈주들은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평양시 내 창정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여명거리 등 5개 신시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명거리를 비롯한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돈주들이 자금과 물자를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돈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부분은 부동산 쪽입니다.
돈주들은 장마당의 곡물 거래를 비롯한 도소매업과 유통 분야, 자영업, 중소기업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서비차라고 부르는 시외버스는 대부분 돈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돈주들의 사업은 하나둘씩 철폐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 재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물론 사업을 주도했던 돈주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0년 1월 이뤄진 북중 국경 봉쇄는 돈주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인 무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돈주들은 중국 단둥에서 생활 필수품과 물자를 수십 대의 트럭으로 들여와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물자 공급이 끊긴 겁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국경 일부를 개방했고 북중 간에는 다시 화물열차가 다니고 항공기운항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돈주들이 활용했던 화물트럭은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국경 봉쇄로 돈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이제 봉쇄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돈주들도 그렇고 또 이제 돈주들이 돈을 빌려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도 그렇고 경제행위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돈주들의 주머니도 술술 비어져가고 뭐 옛날에
금융과 환전 업무를 해온 돈주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을 기해 일반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을 강제로 6,500원대로 조정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달러와 외화나를 주무르는 거물 환전상, 즉 돈주를 처형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는 주로 상인과 돈주들이 판매해왔는데 이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의 그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판매소가 생기면서 다른 민간 그 양곡 생산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돼야 할 양곡을 오히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었고
주목할 점은 과거 돈주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에 대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 주도의 자력갱생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이물출 교수는 말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한호 회담 결렬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력갱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장악을 해서
이렇듯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데다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돈주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는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돈주의 7, 80%가 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돈주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70%는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몰락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물출 교수는 돈주들의 활동 공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때를 봐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돈주들이 사경제 활동을 할 경우 국가의 집중적인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투자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래 어느 시점에 사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돈주들이 또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돈주들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주들의 이런 상황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8년 12월 21일 페남 항공기 폭파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남 여객기 103편은 1988년 12월 21일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도중 스코틀랜드 로코비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38분 만에 벌어진 이 폭발로 승객과 승무원 259명과 땅에 있던 로코비 주민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코비 상공에서 폭발해 로코비 테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페남 항공기 사건은 미국 FBI가 조사한 국제 테러 사건 가운데 가장 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이 흐른 2001년 리비아 정보관리 압델 바세트 알 메그라히가 243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16명, 주민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이란 개입설 등이 제기되면서 진상을 놓고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맥그라히는 이후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고려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인도주의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지 3년 만인 2012년 리비아에서 사망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페남 항공기 테러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합니다.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을 이루고 있던 국가들 중 11개 나라가 결성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1991년 9월 이후 발트 3국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해 독립한 데 이어서 나머지 공화국들도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연방을 해체하고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11개 나라의 지도자가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만나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날 알마아타에 모인 11개 나라 대표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에 합의합니다. 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탈퇴했다가 1993년 복귀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로 준회원국이 되었고 구성 2년 후인 1993년 10월 그루지아가 가입했다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했고 우크라이나도 2018년 5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